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아주 유명한 말씀, 7장 21절부터 23절. 자, 7장 21절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후반기에 소위 회심집회라는 이름 아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그들 중에도 회심치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회심이란 이런 용어 자체는 한자를 쓰기 때문에 뭐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보통 뭐 개종 이런 말을 가지고 그런 말을 쓰긴 합니다만은 그냥 용어상으로 우리가 한글의 제약성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의미로 말하면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우리가 이 회심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지난 날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자기의 임의대로 살면서 자신의 그 살았던 죄악된 옛 생활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그래서 이 회심 집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회심 집회를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가?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교회들은 교회 안에 교회당을 나오지만 교회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회심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를 설사 이렇게 느껴도 사실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회심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필요가 자기들이 볼 때도 아, 이 사람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완전히 하나도 안 바뀌고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당에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래서 그런 회심의 필요를 느끼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은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얘기해봐야 긁어부스름 만들어가지고 괜히 의욕마저 꺾어져서 교회를 안 나올까 봐 두려워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을 교회당에 오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귀한 고객들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람을 영원히 잃지 않기 위해서 뭐 잠시 교회를 떠나거나 뭐 이런 일은 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것이 두려울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영원히 잃지 않기 위해서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본문에 지금 언급되는 사람들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또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이 회심 집회, 작년에 했죠. 작년 이 회심 집회 그 말씀 이후에 1년 동안 틈틈이 오늘 전할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주 생각이 났고 뒤이어서 전할 이 회심 집회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본문을 계속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이렇게 가끔 노트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아주 빈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동안 빈번하게 종종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에서 여기에 나오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자꾸 묻습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그 본문의 사람들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착각하게 만들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목사인 나는 어떤가? 나도 혹시 이런 착각의 이런 모습은 없는가? 라고 생각을 빈번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은 진리를 알고 말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진리,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의 결론적인 강조점은 결국 그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같은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경각케 하는 어떤 내용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지 못한 채 외형만 가진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적인 것을 많이 알고 또 기독교적인 것도 맛을 보고 경험도 같이 하고 또 나름 누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없는 사람. 그럼에도 자신은 거짓된, 그러니까 결국 거짓된 사람인데 자신이 그렇게 거짓된 사람인지도 생각지 않고 또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여기면서 오늘 본문처럼 마지막까지 이르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문제를 회심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회심했다고 생각하고 나름 그렇다고 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지내다가 마지막에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있게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교가 안 되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 어디 초대를 받은 줄 알고 참 어디에 여러분들이 갔어요. 갔는데 자기 이름이 없다고 거기서 못 들어온다고 문전박대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기서 상심이 크겠습니까? 어? 자기를 모른다고 말이죠. 그렇게 당연히 자기가 초대받은 줄 알고 갔는데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것은 아주 난감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많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장차 영원한 운명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일이 장차 있게 될 것이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냥 한번 문전박대가 아니고 영원한 운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그저 단순히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얻게 된다라고 내포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저의 소원은 우리 안에는, 여러분 우리들 안에는 이 본문의 사람과 같이 깊은 착각과 깊은 자기 기만에 빠져서 이런 비극적인 결론에 이른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통한 이 경고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한 질문부터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가장 우리가 궁금한 질문부터 해봅시다. 그것은 과연 어떤 자가 이런 착각과 기만에 빠져 본문과 같은 결론에 이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적으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채 또는 회심하지 않은 채 기독교적인 것을 알고 맛보고 경험하며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갖다가 최후의 이런 결론에 이른다는 것인데 과연 어떤 자가 그러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나름 확신할 정도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주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주께서 이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안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 때문에 로이전스 목사는 본문을 강의하면서 제목을 무의식적인 위선이다라고 하고는 여기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자기 기만의 위험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무의식적인 위선 속에서 살다가 결국 자기 기만 속에서 살다가 이런 결론에 이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위선 또는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을까? 바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여 부르듯이 똑같이 주여라고 부르면서 나름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좋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을 자신이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그것을 주장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다는 것이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 같은 목사를 위시해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서 리더가 되고 또 교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경험이 있었다는 말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가? 주님이란 무슨 권능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둘씩 보냈을 때 거기에 가룟 유다도 가서 귀신이 물러갑디다라고 주님 앞에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같은 사람도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그런 일을 행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선포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면서 이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일을 교회당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오랜 생활이 있다 보니 이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별 의심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최종적인 판결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아는 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분명히 외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보이는데 아니 자신조차도 그런 자로 여기며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사실상 그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나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중요한 것은 회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자신이 회심하지 않고도 회심한 자로 알고 구원받은 자요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정도까지 이럴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거짓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동안 구분되지 않고 같이 있는 것, 어떤 것들을 같이 맛보고 경험하며 보낸다는 것을 다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후에 비슷해 보이는 그 둘이 알곡과 가라지, 이게 알곡과 가라지, 또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나누듯이 교회 안에 섞인 사람들부터, 그래서 심판은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교회부터 심판을 스타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섞인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눌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사실이 무엇이겠어요? 그렇게 회심치 않고도 자신을 구원받은 자로 여기며 끝까지 가는 그 무의식적인 위선 또는 자기 기만을 알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서 회심이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회심하여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내용, 진리를 알고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대로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해 봅시다. 회심치 않고도 그렇게 끝까지 착각하며 무의식적인 위선 또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은 제가 작년 회심 집회 때 전한 그 말씀에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저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회심한 자는 어두워진 총명, 곧 지성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도대체 이해를 못하던 사람인데 이제 총명이 밝아져서 이해하게 되고 또 굳어진 마음, 정서가 부드러워져 뭐 예수 옛자마다도 흥분하고 싫어하고 억하감정이 생겨 뭔가 이게 거친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달라지죠. 부드러워지고 방탕하여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던 의지가 변화된 하나님께로 움직이는 그래서 결국 지정의 전 인격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회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회심한 자는 그렇게 자기 기만 속에서 결국 그런 자기 오늘 본문 같은 자기 기만 속에서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 기만을 오랫도록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 인격이 그리스도께로 변화되었고 이제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여 말씀으로 그 기만 같은 것들을 밝혀서 돌이키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과 같은 사람은 그런 전 인격의 변화가 없이 또 성령의 역사와 인도 없이 다른 것에 의해서 뭔가 다른 것에 의해서 그렇게 기만 속에서 끝까지 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심한 자와 본문처럼 기만하는 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그 차이를 그 사람의 존재와 신앙과 삶의 중심에서 차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은 제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을 보게 되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신자가 아닌데도 예수를 등진 사람인데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아, 예, 나는 죽어서 천국 가야지 아, 이 천국이 있대 그러면서 이 막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능력도 맛보고 있어서 그게 예수를 결국 참된 신자가 아닌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서 결국 외형적으로 비슷한 경험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외형상으로는 보이지만 분명히 뭔가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회심한 자와 이런 경험만 했지 사실상은 회심하지 않은 자 사이에 있다. 뭐요? 중심에서 차이가 있다. 저는 이 둘의 차이, 회심한 자와 본문 같은 사람의 차이를 중생이나 회심 교리를 가지고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이 중심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 중심의 차이란 무엇일까? 그 존재와 신앙과 삶의 중심이 다른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인 것과 자기 자신인 것 또는 자아인 것의 차이입니다. 이게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회심한 사람의 차이고 바로 이 두 차이 때문에 이런 끝까지 지속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쉼없이 우리 교회에서 말해왔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서도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얘기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런 이런 사실을 가장 심각하게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본문 같은 결론에 이르고 누구는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 그 존재와 신앙과 삶에 하나님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안 계시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심의 차원에서 자신의 존재와 신앙과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본문의 사람이 가능한 것은 또 그렇게 기만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채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어요. 그렇다고 봐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만하는 사람에 대해서 달리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적용적이고 실제적으로 또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설명은 그의 중심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누가 교회 생활을 오랫도록 하면서도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라면 그는 아직 회심치 않은 사람이 분명하며 오늘 본문 같은 사람이 될 위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심, 곧 구원과 관련해서 양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작년 회심 집회 때 하신 말씀대로 지, 정, 의, 전 인격의 곧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참된 회심이라는 이 적극적인 내용과 함께 또 다른 내용,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곧 자기를 중심에 두고 나름 신앙생활하는 것, 이 부정적인 측면을, 이 양면을, 이 회심을 얘기할 때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만 얘기하면 이 후자의 위험성이 분명히 상존해 있는데 우리가 건너뛰어요.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이 후자의 편 중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심을 말하기 위해 하나님이 중심인 회심한 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에 들었으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에 이 회심을 말하기 위해서 본문을 통해서 회심치 않고 끝까지 자기 기만에 빠져 신앙생활하는 사람, 곧 자기가 중심인 신앙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짓된 자,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주여 하며 나름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주님께 대한 그의 관계는 자기 중심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된 자의 첫 번째 특성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자기 중심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심치 않은 자가 교회당에 같이 있으면서도 회심치 않은 자의 모습이고 그 모습 그대로 가면 본문처럼 결론에 이를 자의 한 특성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자기 중심에 두고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본문의 사람이 끝까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볼 때 자신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당사자는.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또 수시로 하나님을 입술로 말을 하고 부르짖으면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갖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을 항상 자기를 먼저 생각하면서 함으로써 하고 또 자기를 기준으로 곧 자기의 원함, 자기의 위로, 자기의 문제 해결 등등 모든 것을 자기의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도 예배를 해도 자기를 고려해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한번 보십시오. 저는 한국교회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는 자기가 힘들고 바쁘면 예배는 그 다음이에요. 항상 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서 그 중심성이 이게 결정적이고 중대한 신앙의 예수 믿는 신자된 자의 그 존재와 삶의 중대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항상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가 바쁘고 힘들면 뒤에요 다. 또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중심성이 있다는 것을 의식을 잘 안 해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고 내가 얼마나 희생을 했고 또 나의 원함을 예배당에 와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로 생각하고 또 자기가 받을 위로와 그런 것에 자꾸 목적을 두고 그야말로 자기가 중심이에요. 또 헌상을 해도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나름 희생을 하고 자기가 많이 드리고 또 이렇게 드림으로써 자기가 받을 축복 등 그냥 그 중심에 계속 자기가 있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이 말, 대화죠, 말이죠.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또 자신이 하나님께 하는 말에서도 중심이 자기입니다. 이 관계를 나타내는 모든 것에서 그 중심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자기 중심 문제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자기의 말에 대해서 어떠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말은 이 관계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이 관계를 가질 때. 여러분, 관계 속에서 누구와의 관계를 가지면 말로 교감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반응이 자기 중심성에 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그런 것을 이제 보셔야 합니다. 이 자기의 중심에 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를 이렇게 맞추어주는 말씀을 좋아해요. 그런 것에만 반응을 합니다. 그런 것에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자기에게 아예 맞춰요, 이렇게. 모든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어서 듣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이런 자이니까, 나는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등등 자기에게 적당히 조절시켜서 듣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필요를 말하면 나는 이런 조건에 있으니까,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계속 자기를 중심으로 하니까 탁탁탁탁 이게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교감이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참 누가 들으면 좋겠어. 자기에게 안 들어요. 자기에게는 적용치 않고 정리합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드러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연민 속에서 자꾸 듣는 거예요. 해도 자기 연민. 그래서 감동받고 막 울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가 아니라 자기 연민에서 우는 거예요. 이런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자기 이익이 되는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똑같은 말씀이 어떤 때는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었는데 어떤 때는 자기를 판단하는 것으로 들려가지고 화가 나고 막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러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은혜롭다고 하다가 왜 똑같은 말씀에 거부감을 드냅니까? 이게 자기를 중심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냥 우연한 현상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걸 자꾸 의식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 엄연한 사실이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들으면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극단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판단해요. 그래서 어떤 것은 거절하고 피하고 선별해서 수용합니다. 이게 자기 중심성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가운데서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결정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덧붙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잘 못 봐요. 대신 자꾸 사람을 봅니다. 자기중심에 관계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하나, 이런 의도로 말을 하고 있나, 결국 나를 두고 놔두고라고 하는 것인가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말하는 자의 다른 말하는 자와 이 다른 사람을 엮어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의 내용 자체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자기의 조건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슬픈 상태에 있고 슬픈 조건에 있고 감정에 이러이러한 조건에 있고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타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도요 우리를 다 울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 감정적인 그런 격동을 시킬 수 있어요. 이건 가짜 은혜입니다. 자기 중심성 속에서 생겨나는 것은 다 가짜 은혜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말세 현상 중에 성경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생겨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런 가짜 은혜를 곧 자기 중심성 속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것을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이 자기 중심성 속에서 사람을 스승을 택하는 것입니다. 또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계 속에 자기 중심적인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끝까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기중심적인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자기중심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하는 말에서도 그 특징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뜻을 좇아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자기중심성을 드러내요. 내가 이런데 내가 힘든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등등 결국 그의 대화 곧 하나님께 하는 말과 기도는 나를 알아달라는 거야. 나를 위해 달라는 거죠. 나의 원함을 채워달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이러죠.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온통 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중심으로 듣지만은 자기가 하는 말도 온통 중심이 자기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심적으로 갖는 이 본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신뢰하는 문제에서도 자기의 중심성을 드러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자기 유익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신뢰 행위와 열심이 이렇게 거기에 따른 어떤 열심을 내는데 그게 자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중심적으로 갖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유익이 되는 차원에서 막 열심을 내매도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그것은 본문의 결론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든 행위는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기 중심적인 그 모든 태도, 그분과의 관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걸 그런 상태에서 회개하여 그걸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회심치 않고 자기를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중심에서 차이를 드러내지만 교회 생활과 사역에서도 그 중심의 차이를 드는데 바로 자기 중심성을 드러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마지막에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최종적인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선지자 노릇과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최종 판단을 놓고 볼 때 이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놀라운 사역을 안팎으로 행한 것이 결국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 뭡니까? 전혀 주님께서 인정치 않는 것들입니다. 뭔가를 했대는데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겠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끝까지 믿었던 것으로 볼 때 그런 사역과 활동은 오직 자기 중심적인 활동과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질문할지 모르지만 진짜로 가능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자기중심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교회 안팎의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중심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교회 안팎의 활동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선지자의 말을 선지자처럼 행하지만은 그 중심이 자기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게 얼마든지 의식치 않은 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그게 가능하다고 믿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뭐든 누구 기회가 좀 교사를 하면서 리더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도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탁월함, 남과 다르다는 것, 자기의 실력, 누구를 비판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 그러면서 자기의 수고, 그런 어떤 열심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요. 어떤 사람은 아예 항상 자기를 의식하면서 말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사역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것을 갖는 것이죠. 또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 생활하다가 본문 같은 사람이 되는 사람은 교회 안팎의 모든 활동에서 자기 중심에 두고 이제 활동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봉사를 해도 자기를 드러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자기를 이렇게 봉사해도 드러내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데 이게 드러내요. 자기가 드러날 때 막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끝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힘이 돼서 막 추진력을 받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요. 교회에 자기의 봉사가 소개되고 누군가 그것을 알아주는 것이 동기가 돼서 힘을 얻고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돕고 섬기고 구제하고 전도를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자신을 항상 생각해요. 그럴 수 있는 조건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 가운데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힘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드러남이 힘이에요. 회심한 자는 하나님의 아심과 그의 기쁨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과 그의 영광이 중심이 될 터이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자는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해도 자기를 위한 열심을 하고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게 몸에 배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중심성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교제를 할 때도 그래요. 교제도 성령에 이끌려서 지체의식을 갖고 행하고 또 상대의 조건에 상관없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하는 교제 대신에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그들과 교제를 하고 하나 되려고 힘쓰는 그런 교제를 하는 대신에 나를 위한 교제를 원하고 나를 중심에 둔 교제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교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그는 자기에 대한 두드러진 관심이 없으면 불만스러워요. 더욱이 자기에 대해서 좋은 말 외에는 용납을 잘 못해요. 결국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하는 말에 예민하게 되고 자기를 위하는 말이나 자기를 좋아해주는 어떤 태도나 표현이나 표정만을 원합니다. 만일 뜻하지 않게 남이 자기를 섭하게 하거나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용납을 못해. 분노하고 막 되받아치고 말이죠. 회심한 자는 에베소 4장 말씀대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하나됨을 지켜요. 그러나 이 자기중심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회심치 않은 사람은 이게 안 됩니다. 저는 자기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한다 싶을 때, 또 자기를 누가 말하고 지적하는 것 같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계속 대받아치면서 못 견뎌하는 것은 봅니다. 그건 그 중심이 자기에 둔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지체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랑함으로써 갖는 이 자유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 자유를 몰라요. 대신 자기에 대해서 누가 말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 항상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담담할 수도 있는데,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담담할 수 있는데, 교회 생활하면서도 남들과를 의식하면서 자꾸 남의 말에 두려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요. 왜 그래요? 바로 자기 중심적인 교제, 곧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죽은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없고 그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교제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교제를 하는 이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피상적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누군가 나를 잘해주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 나를 잘해주지 않는 다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야말로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사랑은 항상 불평덩어리예요. 자기를 중심에 두니까 모든 게 사랑 얘기만 나오면 다 불평스러운 것입니다. 다 자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랑이 없어 보여요. 자기를 채워줄 사랑에 기대치만 있지 자기를 희생할 줄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사랑 없다는 사랑 타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한 자는 완전치 않아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자기를 중심에 두고 교회 생활을 하면 이런 것이 안 되죠. 그저 다른 사람이 사랑해 줄 나는 있어도 자기를 부인하며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에게 한두 번 정도 설교 듣고 뭔가 얘기도 자극받아서 할 수는 있어도 삶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는 말은 회심한 사람, 결국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의 입에서 주로 나와요. 설교까지도 자기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만족스럽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회심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해요. 그 전까지는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 부정적으로라도 자기와 말을 맞추어주는 사람 안에서만 소위 사랑을 느끼며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끼리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끼리 그 사랑을 운운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랑을 더 느껴요. 소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이죠. 또 교회와의 관계도 한 지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교회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잘못돼요. 내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이. 교회가 있고 그 안에 내가 지체로서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위하지 않는 듯하면 교회 생활도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의 관계도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괘씸한 사람이라도 일시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잘못을 범하죠. 이렇게 본문과 같은 사람은 자신의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과 사역도 중심이 자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회심치 않고 자기를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고 자기 자신이 주권자로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모른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주님과의 관계와 교회 생활과 사역이 다 자기 중심적일 뿐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말한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또한 전체적으로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주권자가 되어서 행하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아는 바가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자기를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니 당연히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그에게 가능치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가 설사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한다 할지라도 그 기저에는 자기가 있으며 결국은 자기가 결정권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는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어도 또 외적으로 교회 생활을 잘해도 자기를 건드릴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든 관계든 교회 내 모든 활동과 봉사든 또 교회 밖의 활동이든 자기가 싫은 것이면 안 하고 거절하고 자기가 좋은 것이면 하고 수용하고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회심한 자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돼요. 그래서 봉사, 섬김, 예배, 활동 이게 내가 주권자가 아닙니다. 핏값으로 사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게 실제 사실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름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이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에 그들에게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내쳤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에 두고 행하며 결국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자기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얘기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처음 예수 믿을 때, 곧 회심할 때부터 지정의의 변화, 곧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도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또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런 적극적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적극적인 내용을 말하기 전에 내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신자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자를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놀라운 봉사와 사역을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나의 이 자아라고 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모습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자아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자기를 중심에 둔 채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은 사실상 회심치 않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상태로 나아갈 때 그의 마지막이 본문처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중심의 변화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직분이 무엇이냐,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일단 여러분들은 중심의 변화를 가진 사람입니까?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와 자아에서 돌이켜 그야말로 중심이 더 이상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서, 그런 하나님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주도자가 되시며 또 교회 생활과 활동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의 영광이 목표가 되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주권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으로 분명히 변화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이런 중심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든 헌상을 할 때든 그의 말씀을 들을 때든 그에게 말을 할 때든 그 모든 것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원하심을 따라 자신이 움직이는 중심의 변화가 생긴 자이냐는 것입니다. 설사 환경이 안 좋아도, 내 기분이 안 좋아도, 모든 것이 안 풀려도 그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앞서 말한 자기를 중심하여 모든 것을 하는 사람, 아직 중심의 변화가 없이 자기가 여전히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행하고 소위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본문은 장차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부터 그런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것도 그때까지 자기가 그런 자인 줄 모른 채 그렇게 있을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합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자신들은 어떠하느냐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뭐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케이스 같은 사람이니 두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며 소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저 같은 목사들 중에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직분자들은 두말할 것이 없겠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의 존재와 신앙과 삶의 중심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쉽게 분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동기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중심이 누구입니까? 나의 존재와 존재의 중심, 나의 신앙의 중심,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자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 답을 확고히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고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면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관심이 있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든 잠시 살다가 자기가 처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아주 사사로운 것으로도 이 세상을 하직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내용을 듣고 나서 나는 확고히 중심의 변화가 안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중심적인 삶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길은 하나입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에 둔 모든 삶, 결국 불법을, 그렇게 살아온 불법을, 지금까지 그렇게 행하며 살아온 그 모든 것을, 그것이 다 죄를 짓며 살아온 것인 줄을 알고, 그런 자신을 회개하며 그 상태로부터 구원 얻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안에 중심의 변화가 있기까지, 여러분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그 중심의 변화가 있기까지 어두워진 총명이 밝아지고 단단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워지고 죄짓던 삶에서 의지의 변화가 되기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에게 이런 중심의 변화는 다른 식으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그래 해야지 라는 여러분들의 의지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중심의 변화는 인간이 스스로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것을 건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것을 모두 그런 것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것인 줄을 알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으려고 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정한 때, 우리가 정한 기간 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 진실로 구원을 원하는 자들의 중심을 변화시키십니다. 어두워진 총명을 밝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도 안 됐던 우리에게 이해되게 되고 하나님의 저 거부 반응이 컸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고 옛 생활에서 돌이키는 전인격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거부 반응에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주님의 변화가 있기까지 은혜를 구하며 진심으로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최후는 그 변화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 생활 자체에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많은 활동과 경력과 나름의 체험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의 변화가 있게 하시는 것, 그 중심의 변화가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와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존재와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회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자신이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한 것과 같이 자기 중심성을 일시적으로라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도적인 행동을 하고 주권자가 돼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속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엄중한 말씀, 다소 듣기에 충격적인 이 말씀, 우리 앞에 곧 닥칩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몇 살이냐, 젊냐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예상치 못한 때 우리는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받아주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아니 그렇게 된 것을 판단하게 될 때 그 자료는 회심한 자로서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어서 이렇게 행한 것과 이 사람처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 생활하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모습이 아닌 중심의 변화가 생긴 그런 회심하게 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은 자이며 주께서 장차 받아들일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허망해진 총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총명이 밝혀지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면 가장 싫어했던 그 예수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할 예수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구하십시오. 우리 중에 처음 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조건에 있든 우린 이 길은 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을 두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며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녕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다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하거든 이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자신의 구원주로 믿어 분명히 중심의 변화가 되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기독교가 복음을 어떻게 말하든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녕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고 싶거든 오늘 말씀을 잘 유념하십시오. 이 길은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무의식적인 기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경성하셔야 하고 반드시 중심의 변화가 있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온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분명히 이들과 다른 참된 신자의 모습, 구원을 소유한 자의 모습을 갖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기꺼이 영접하시며 받아주시는 그런 신자의 결론을 갖기 위해서 정녕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회심하여 하나님을 중심에 둔 그런 존재와 신앙과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중에 아직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갖고 소위 교회 생활까지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것의 절망스러움을 깨달아 주께로 돌이켜
다시 이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중심의 변화가 분명히 생기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정녕 구원을 원하는 자가 있거든 주님 저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중심의 변화가 있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주시기를 구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주님이여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